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이야. 아멘. 벨기에 문학 작가 마텔릉 링크라는 어떤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나무꾼의 두 어린 자매인 남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그 할머니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그 남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남매는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죽음의 나라를 돌아보고 또 과거의 나라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그 행복의 파랑새는 보이지도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남매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을 뜨고 나서 그 바로 옆을 바라보니까 새장 안에 파랑새를 발견한 것이죠. 자신의 집안에 그 파랑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이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에 직장인 952명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60.7%가 이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파랑새 증후군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에게서 흔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은 정신적인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직장의 문제들이 심각하죠. 이해는 합니다. 땅덩어리는 좁고 일할 곳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력의 수준은 높아져서 90% 이상이 대학 출신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사무실을 선호합니다. 또 그마저 안 되면 공무원인 것이죠.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도 보면은 좀 나이가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일자리가 없을까요? 중소기업이나 이 공장의 일자리는 주위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의 소문을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저는 입학하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미 이 친구는 벌써 아파트 두 채를 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 그 부모님께 손을 벌려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친구는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대기업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무엇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무기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쁘게 만듭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남들이 다 좋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결국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많은지 그리스도인조차도 돈이 있어야 예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은 인간을 끝없이 노시라는 땅을 찾아다니게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나 목표하는 바를 이룬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공이나 품이나 자체가 그런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 세상에 성공의 나라, 품위의 나라 아무리 헤매고 다닐지라도 인생이라는 허탈과 염세의 수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사상의 조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에 대한 끝없는 난류만 형성하게 만들 뿐입니다.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만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인들은 늘 입에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달고 다니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돌아간 작은 영웅에 대하여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점령하여야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집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싼 편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이곳은 치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수도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에 소금이 늘 났습니다. 방수용 역청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추야자가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향유의 원료인 최고급 발삼 향유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로마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당시 로마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이 징수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삭개오의 직업은 우리가 소위 말한 신이 내린 직장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 말로 하자면은 여리고 전체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권력이 사용될 충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오늘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견하고 5절의 말씀처럼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였을 때 난리가 났을까요? 예, 세리의 직업은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만 원을 세금을 받아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가서 10만 원씩 이 세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못 갚는 사람들은 두 배, 여러 배의 세금을 다시 재징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주게 되면은 이 폭력배들을 불러서 산 패고 이렇게 폭행까지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리들은 창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지들도 이 세리가 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리와 어울리거나 그 세리 집에 간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당연히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그 말씀에서 이 삭개오는 이런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삭개오는 고리대금업자, 매국노,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뽕나무에 앉은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쟁이 세리장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하거나 빼앗는 그런 세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리와 부자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삭개오 역시 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돈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반드시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겸손하고 멋진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저축하고 정당하게 돈을 번 부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세리고 부자였다는 것 자체가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견해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예수님 저는 과거에 누구 것을 속여서 강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만일 그랬던 적이 있으면 지금 당장 네 배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의 위치를 악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틈틈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나쁜 방식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길거리, 그곳에 있었던 군중들과 무리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라 단지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삭개오는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이르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두고 돈을 위해 양심을 판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렇지만 삭개오는 도리어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도 도덕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세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를 토대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pure입니다. 영어로 pure입니다. pure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름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품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부지런하며 열정적이고 좋은 일을 두고 빨리 결단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많은 삭개오를 두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죄인이라는 오명까지 만들었습니다. 별명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이라는 선입관으로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평가하는 대로 단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계절 내내 뚜렷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 삼는 사람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나쁘다,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던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부에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다라고 가르칩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러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아 오늘 저분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아이고 김여사시네 좀 피해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증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에 헐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진해서라도 저 차를 박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욱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를 보면 오히려 아, God bless you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God bless you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술집에 갑니까? 화가 난다고 주먹질을 합니까? 화가 난다고 욕을 합니까? 때로는 직장에서도 소외를 당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외를 당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던 한 가지는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그의 직급을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작았겠죠.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이 신체적인 결함을 한탄하거나 타령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장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삭개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삭개오에게만 이런 관심을 보이십니까? 왜 삭개오에게만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까? 삭개오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유대인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가련한 여인을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분이고 창규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라도 만나기 위하여서 그곳을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늦은 것인지 너무나 많은 인파 속에서 이게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해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뽕나무 맞습니다.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최선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자신 눈을 한번 닦아보고 또 집중해서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뽕나무 근처에 오시더니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에서 긍휼의 여김과 애정 그리고 연민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부르시면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왜 네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런 게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삭개오 근처 집에도 찾아가지도 인사도 안 하고 삭개오가 보이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너의 집에 갈 거야. 잠을 잘 거야.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서름들을 우리 밤새며 이야기하자라는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을을 옮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믿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혼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삭개오입니까? 그는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문제는 군중입니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랐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청중과 무리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쫓으며 자신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가능성,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6장 53절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군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막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모두가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6장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제자 중에서는 무엇을 뜻합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근데 제자가 왜 떠납니까? 자칭 제자인 것입니다. 무늬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나마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6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분 지어집니다.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결국 군중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까지 따라다니는 군중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을 장사하는 속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 노끈을 쳐서 다 쫓겨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바로 번영이라는 문명의 발달인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에 있어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 갈수록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로 달리고 있습니까?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와 불안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기회를 주었으며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믿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직 권력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에 빼앗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오늘도 예배 나왔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립니다. 교사로, 리더로, 봉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요원으로 많은 일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정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저기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심령 속에 찾은 허무와 절망이 결국 파랑새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모두 옳은 곳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그 분위기에 취하여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중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고 억울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끙끙 앓았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허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착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드림교회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누가 삭개오가 되겠습니까? 누가 뽕나무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유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